전문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정말 많아요. 여기도 전문가, 저기도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그럼 전문가 아닌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없는 방송, 프레시안의 평범한 조합원들의 프리한 시사캐기, 푸시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와!
본격 조합원 토크. 오늘의 키워드 6월 13일 지자체 선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격 조합원 토크 시간이고요. 아, 이번 편에서는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하시는 푸시캐 목소리 100건 피터팬님이 다시 합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일하고 있는데 네.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 접었고 일 접고 나왔어요 그냥.
잘했어.
딱 타이밍.
그렇죠. 절묘한 타이밍에.
맞아 맞아. 그래서
예, 미리 공지를 드리자면 이번 편에서는 자손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깐 참여 못하게 됐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워하시던 목소리 피터팬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정한 주제고요. 좀 있으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잖아요. 6월 13일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 또는 얘기해봐야 될 것들을 함께 얘기해봤으면 해서 주제도 정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피터팬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그 행정을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는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어린이집 행정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요?
그쪽 담당이 그쪽 아닌가 하는데 아닌가요?
국립 어린이집 그거 아닌가요?
닉스님은 어떻게? 예.
저는 솔직히 뭐 대충 그냥 뭐 지방 그 알아서 하는 것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막 또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더니
사람이 그렇게 되죠.
예산 결산 심의 의결 기능, 그다음에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뭐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게 교과서적인 거지 뭐 지방자치가 뭐 하냐 그러면 나도 약간 되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한 20년 정도 된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게 좀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그거를 좀 스스로 좀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최근에 들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전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한다기보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그 지원금을 정해서 줘요. 그래서 뭐 셋째를 맞으면
주고 있어요.
그게 다 지자체와 틀리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역의 어떤 재생산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친구가 이번에 공무원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마침 이제 거기서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막 이제 직장이랑 그 집이 있는 도시랑 달라요. 근데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계속 여기로 이전해오라고 여기면 애도 해놓으면 지원금 주고 우리 도시 짱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선거를 하는데 막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사람인지
맞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소방 같은 경우는 지자체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화재 났잖아요.
그렇죠.
그건 중앙정부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지사 역할이야. 사실 홍준표가 반성해야 되는 거보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가사를 일단
간단히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첫 번째 자치사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치사무가 대표적인 소방 업무, 도시시설, 상하수도, 공원, 그다음에 환경미화 이건 전부 다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체위임사무. 그러니까 단체위임사무라는 거는 이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거죠. 공동으로 하는 건데 그도 책임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어떤 게냐면 보건소, 그 다음에 국도 있죠 도로,
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로,
하천보수,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가끔 재난 났을 때 재해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50% 보조를 하지만 지방정부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가위임사무. 이거는 중앙정부가 100% 예산은 지급하지만 네. 집행이나 어떤 일행은 다 지방정부가 하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민방위, 그 다음에 징병, 그 다음에 뭐 상공업진흥, 뭐 상공진이 많잖아요. 경제계획, 뭐 선거, 선관위, 지역 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자체가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거 두 가지 키를 뽑잖아요. 지방 위에를 뽑잖아요. 그다음 지자체 장을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 장은 대통령 같은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니까 방금 얘기한 이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최종 결정가 돼야 되는 그쵸. 거고요.
사실은 그 지역마다 정부가 하나씩 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정부가 그쵸. 있는 그쵸. 거고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되게 불평등한 거에 어떤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방세로 걷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죠.
크잖아요.
지방세가 그러니까, 많이 거치죠.
네.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일단 정부라는 게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돈 쓰는 곳인데 그거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마다 지역세, 지방세가 너무 다 다르니까 어디는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격차가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큼으로써
실제 대부분의 네.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서 네. 굉장히 거의 한 80-90% 지자체는 네. 다
그냥 국가 지원받는
다시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가는 구조로 네. 가고
그게 편하다고 뭐 생각할
서울시나 거야.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그런 데만 네. 재정자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구조고 근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지방 분권 개헌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 다 헌법에 명시를 해서
그렇죠.
세입 자체를 지방이 더 균등하게 가져갈 수 있게
그럼요, 네.
그래서 더 큰 그러니까 살림을 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는 것도 사실
혹시
있죠.
이번에 몇 표 찍는 줄 아세요? 지방선거에서?
저번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표였던 걸 기억하는데
우리 7개 네. 이번에도 7표를 행사를 해야 된대요. 네. 보니까 광역단체장 네, 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까지.
광역의회 네. 정당,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기초정당, 그다음에 시도교육감 이렇게 해서 7표를 행사인데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7명을 내가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7명이 이게 개념돼.
그렇죠.
처음에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차이가 또 이게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니까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1번 찍으세요 이런 그냥,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나 1번 2번 찍는 거야.
우리가 그 개념조차도 그러니까. 7명을 찍으려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선거일이 선거운동하는 일이 13일이래요 공식적으로. 아니 2주 동안 7명 누가 막 그리고 진짜? 우리 도시 출신도 아니고 막 이게 짬뽕이 되면 이게 누군지 저건지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근데 맞아요. 아직도 지금 알잖아요. 선거구 획정리 구획정리도 지금 안 돼 있고 그 원래 12월 13일까지 해야 되는데 두 달이나 지금 밀렸고
지금 4인 선거구 2인 선거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정리된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후보들도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지 저기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4달 그렇죠. 정도 뭐 한 3달 남았는데 아직도 다 모호한 거죠. 다
맞아요.
이게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그 사실 상암도 좀 알았으면 하는 얘기에서 지금 총 7개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중에 이제 지자체장이 있었을 거고 예를 들면 만약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구의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또 광역시는 광역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의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위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이 위에도 사실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의원들, 구의원들 잘 뽑아야 되는 건데 막상 또 우리는 시의원, 구의원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식이냐면 그냥 동네 유명한 사람 또는 뭐 좀 앞으로 차기 좀 정치권에 나갈 사람 중에서 아, 이 사람 몰아줘야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
안 그러면 실제... 또 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쵸.
또 이 당 몰아가 그냥 다 찍어버리고 보통 그렇죠 보통.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저도 찾아보고 한 건데 우리가 지역사에서 경험하는 많은 민원들이 바로 이 기초위의 강요위의 위원들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위에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입법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지방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는 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위결권이 있어요. 어떤 위결권이냐면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자체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장이 하면 이게 네. 문제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죠.
지금
스스로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도 네. 문재인 정권이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가 예산을 깎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그 이번 지방 예산을 짜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 예산 잘못해서 깎아야 돼, 또 이건 늘려야 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이죠. 핵심. 네.
맞아.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감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민이 뭐 성남시장 호출하고 뭐 도지사 호출 못한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표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위에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청문회를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국회랑 비슷하네요.
네, 똑같아요.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소규모 정부죠.
즉각적으로 네. 그 지방 자체는 모든 공무원을 소환해서 청문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가 어느 공무원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위에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지방 위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위에는 기본적으로 청원 처리 권한이자 책임이 있어요. 즉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반드시 해소시켜줘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가장 힘든 업무고
그래서
일상 업무인
지방
거죠.
지방 위에 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뽑아놓고 내버려 두고 있고 내버려 두고 진짜 아무나 뽑고 이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되게 재밌는 게 제 친구가 이제 그 구청에서 일을 했는데 그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 그러니까 그 부서들은 사실은 어떤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하는
맞아요.
것들이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의회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부서 대표가 가서 거기 얘기를 했으면은 이 각각의 모든 부서는 다 초긴장 상태예요. 의회 의원이 뭘 그치.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뭔가 아 이거는 이거 해야겠다고 막 진짜 그냥 그게 업무인 거예요. 거기서 미친 듯이 막 그걸 생중계로 보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자료가 필요하겠다고 후루룩 해서 맞아 무슨 영화에서나 볼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 국회 방송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 구의회에서든 시의회서든 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그 지방자치랑 관련해서 이제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건데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희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어떤 그 현재 그 지역 구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곳하고
네.
실제로
아,
자기가
맞아.
생활하는 곳하고의
맞아 맞아.
차이가 그렇죠.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은 도봉구예요. 회사는 강남구야. 실제로 생활하는 시간은
다 강남이죠.
강남에서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어떤 현안이 있고 뭐를 내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 자체가 너무 많이 차단돼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무슨 제도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줘도 거의 못 받으실 확률이 커요.
모르니까. 그거를.
아니, 나는 잠만 자거든. 사실 나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
맞아,
나 아침 8시가 아니지 6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그 지역에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번에 근데 지금 뭐 개헌을 하잖아요. 그거 이런 것도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낮 시간에 잠을 자고 있지 않은 낮 시간에 어디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가 사실 실거주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야근까지 하고 그러면은 야근에다 밤새까지 해봐요. 그럼 거긴 사실은 집에 잠깐 갔다 오는 수준인 거고 그 지역 주민이나 상관이 없네 거의 다름이
뭐,
없는 거죠.
그걸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네,
건 현실이고
뭐 반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이제
좋겠어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빨리 어떤 선거구 획정 이걸 좀 빨리 해서
네.
선거 그 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을 줘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요.
맞아, 맞아.
누가 무슨 정책을 내는 건지 이 사람 어떤지 뭐 모르면 뭐
맞아.
와이프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동네 무슨 반장한테 물어봐도 되고 뭐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막 아니 2주 동안 뭐 2주 동안 무슨 프로젝트 한다고 쳐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맞아,
찍어.
맞아.
아, 쉬는 날 좋다. 놀러 그냥 무슨 당 그냥 다 찍어.
그렇죠. 보통 정당 보고 그냥 가는 거죠.
보통 그렇게 돼 버리니까 너무 정보의 갭이 그리고 실제 그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일부러 또 그걸 정보를 안 준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알면
맞아.
오히려 안 찍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번 찍어 그냥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안 내놓고 하다가 딱 그 진짜 선거 날 당해서 2주 전에 무조건 그때는 의무니까 그때 준다는 거야.
그게 우원주도 웃기는 게
지방선거 가장 큰 문제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알려지면은 선거를 안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하러 안 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그런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도 그런 공개를 그런 것들을 사실 평소에 계속 공개를 한다던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권력에 대한 어떤 정치 의식이 그 정치권에 나가려는 사람들일수록 아 자기가 알면 알긴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이걸 말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된 아니, 상황이
심지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위에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네.
전과자들이 후보로 나온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폭이 나온 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과가 심지어 가벼운 전과도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 공개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걸 최대한 시간 맞춰서 데드라인 맞춰서 선관위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걸리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색을 안 해보잖아.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공보문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좀 우리가 알만한 그런 정당들에서 그런 경우가 되게 그러니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과 달라서 좀 그 지역에서 정당에 많이 후원을 하거나 뭔가 좀 했던 그쵸.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기여를 많이 한 예를 들면 뭐 프레시안 같은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아 그냥 믿어주자 이 사람은 좀 그동안 조직에 기여 많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놓는 거예요. 사실 지금 4인 선거구 2인 선거구 얘기가 나온 것도 뭐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2인 선거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두 명만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0% 이건 누가 되냐면 1번하고 2번이 돼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야, 그래서
웬만한 이변이 없는 하나
이재명 선거 상 있잖아요. 2인 선거구제에서는 그 거대 정당이 사진마저 공천 당선이 된다고. 심지어 만약에
2인을 다 하는 거지.
2인 선거구인데 만약에 다른 후보가 아예 안 나오잖아요. 딱 주영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무투표 당선이에요.
의미가 없죠.
이거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박정희 시대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박정희 시대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그 지자체는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런 거를 계속 바꿨어요. 왜 바꾸냐면은 약간 이번에 민심이 안 좋다 싶으면 2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 명은 되니까. 그렇지. 근데 좀 좋다 싶으면 다 1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기만 되니까.
정부 차원의 게리맨더링을 하는 거죠.
네. 진짜 제대로 그걸 제가 저는 이제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걸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정부의 횡포가 이런 거구나. 그때 좀 제대로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저도 이제 질문을 하셔갖고 좀 찾아봤더니 그 보통 그 법에서는 2인에서 4인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2010년하고 2014년 그 뽑으면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때도 지금 이제 2018년이니까. 그 두 선거 다 원래는 4인으로 대도시 지역은 4인 선거구를 원래는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좀 작으니까 2인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10년하고 14년 그다음에 6년 이때 모두 다 그 정당들이 2인 선거구를 그냥
아니 모두는 아니고
다 해버렸대.
우리가 흔히 하는 거대 정당들이 알아서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그 민주당하고 솔직히 지금 보면 지금 반면 민주당과 자한당이 그냥 다 하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선관위의 권고 사항은 서울시를 4인 선거구로 가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뭐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2인 선거구를 지금 원하잖아요.
그쵸.
그게 참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문제인 거죠.
지지만 되지.
우리나라가 진짜 그런 선거 제도로서 민의가 대표되지 않은 걸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정당 득표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함으로써 겨우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부터가 아니라 299명 국회의원이 되는 것부터 해서 그게 사실은 결국 지역 다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모든 선거 자체에서 사람들의 어떤 득표수만큼 어떤 의원이 되는
의석수.
그런 네, 의석수를 차지하는 게 다 굉장히 불평등한 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게 여전히 계속
많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히나 지방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선거제도 개혁하신 분들이
네네.
이번 그 유기수당 선거부터 도입을 하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그 경남 같은 경우인데 예를 들어 울산 같은 경우가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 득표율이 56.56%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새누리당이 그 울산 시의회에서 당연히 절반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알다시피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니까 항상 각 지역별로 최다 대표자가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다
22석 중에 21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총 득표는 55%인데 네, 네. 사실상 시의회를 독점했어.
맞아.
그 시의회는 그냥 새누리당 시의회야. 그러고 나머지 한석이 지금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머지 정당들은 한 명도 안 됐죠. 그러면 근데 실제 득표는 그렇지 않아. 득표는 뭐 20% 10%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정당을 찍은 사람들의 지역 주민들의 그쵸. 위사는 위에 반영이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정당 명부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그 정당 명부로 그 의석 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정당 명부 그 자체를 전체 의석 수에 다 반영하거든요.
그게 이제 100% 연동형
비례.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1, 2, 3차로 정당별로 다 정리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그 비율도 굉장히 적어요. 아마 거의 뭐 영향...
적은데 더 줄이겠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형이 사실 가장 필요한 거는 아까부터 나왔던 거랑 비슷한 연장선인데 정보도 너무 부족하고
맞아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정당을 보고 찍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그 가장 큰 정보에 기대는 거지. 이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이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뭐 정과자 나올 수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가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나는 이 가치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가치관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런 내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어쨌든
지자체
그 정당의 가치를 반영한 사람
그렇죠. 네. 그런 그거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비례형 연동 그
맞아요.
그건데
연동형 비례대표
그걸 최대한 연동형. 축소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가 맨날 정체성 과자잖아요. 정체성 과자 하려면 당연히 인물보다 정당 중심으로 가면
맞아요.
돼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정당은 정책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 정책을 투표한 정당을 투표한 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비례대표의 비율이 훨씬 많거나 심지어 전부 비례대표인 경우예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그런 의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언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어떤 법안을 하나하나씩 다 제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든 구든
네,
뭐 나라든 근데 국회든 근데 그거를 통과시키려면은 그 투표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다수당이 아닌 사람들이 낸 법안은 다수당이 아닌데도 그를 통과를 시키거나 아무튼 뭐 계류가 되거나 아무튼 다 제안이나 그런 게 될 거잖아요. 물론 다수동인 사람들이 다 통과가 될 거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무소속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도 통과를 시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선거보다 정당선거가 정말 중요한 게 그런 식으로 정당이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정당에 투표를 해주고 그 법안에 대해서 신뢰를 지들끼리는 어떻게든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지 않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러는지 모른다는 게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인문중심이 이렇게 너무너무 강한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치라는 거를 어떤 정책 위주나 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인물 위주, 그다음에 지역 위주. 네. 야 우리 동네에서 누구야?
그렇죠.
충청도는 누구야? 뭐
맞아,
전라도는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정치이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내왔고. 최근 들어 그게 조금 더 발전하려고 했는데
네네.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정부가 또 그걸 원칙적으로 다시 또 뒤로 후퇴를 시켜놨어요. 한참 뒤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촛불을 통해서 이걸 이뤄냈으니까 어떤
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세대도 바뀌었잖아요. 어떤
그렇죠.
가성비를 따지고 자기한테 오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옛날만큼 같은 명분이나 그다음에 뭐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다 당장 내 앞에 나한테 지금 어떤 이득이
맞아요.
오는가를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인들도 이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 그게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정책으로 가는 거지. 그럼 어떤 제도로 나에게 이득을 줄 것이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인물 정치에서 정당 정치로 이제 좀 우리나라가 조금 가는 그래서 또 지방선거가 이번이 되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본적으로 근데 저는 자본주의 선거 자체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선 누구야라고 얘기하기까지 그 사람이 여기에 뿌린 돈이 얼마겠어요.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게 돈이랑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을 내가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 어떤 세금이든 혜택이든 어떤 상인과 어떤 회사와 어떤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제한을 주고, 그러니까 노비나 엄청 비리나 불용구태가 엄청나게 많아질 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실질적인 혜택을 그런 거와 상관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오히려 투표권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알건 모르던 간에 내가 나한테 뭐 당장 한 푼이라도 좀 더 주거나 이런 사람이면은 하겠는데 그 뭐 예를 들자면 저출산 세대니까 내가 애를 더 낳았을 때 뭐 지원금 한 푼이라도 더 준 거죠. 근데 이거가 정말 너무 의미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들어오는 돈이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불평등을 선거로 바꿔낼 수 있는 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싶기는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들이 사실은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일반 시민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마음을 얻는 방법이 돈을 뿌리는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간단한 통계를 하나 그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대 국회 같은 경우에 네네. 평균 재산이 1인당 4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연령이 55.5세고요. 네네. 남녀 성비가 83%가 남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미 50대의 고소득 그리고 대부분 또 고학력이죠. 고학력의 남성이 사실상 정치권의 80%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나머지 뭐 20, 30대나 여성이나 또는 뭐 그런 장애인이나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 심지어 돈이 없어 보이겠어. 돈이 있어봤자 돈이 없어서 이제 없잖아.
맞아요.
지자체도 비슷해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 53세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살 어리네.
그리고 심지어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99%가 남성이고 1%가 여성입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고요. 네, 뭐 지방의회는 90%가 남성, 여성 20%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20, 30대는 제로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20, 30대는 제로고요. 여성 비율은 매우 낮은데 그중에 그리고 또 그 여성들도 미혼 여성은 없어요. 다 기혼 여성인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한 명도 없고요. 성소수자 당연히 없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유권자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그냥 시혜성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책이 안 나오고 많은 것처럼 그냥 출산 장려금 주고 그러니까 이따지게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나머지 사람들은 수혜자이지
맞아.
자기가 아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활 안 해봤고
구체적으로 정실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약간 그 비례대표제 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돼서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난다면 솔직히 뭐 소수가 어떤 그 선출로 당선된다는 건 아까 말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당선이 안 될 거라고 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있어서 그 비례대표를 자기 정당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죠.
국회의원으로 넣어서 혹은 지방의회에 넣어서 그런 사람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뭐 20대 뭐 비혼 여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질문에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네네. 우리나라로 지금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좀 시야를 맞습니다. 넓혀서 이주 노동자들도 맞아요.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군대예요. 민족 개념이 사라졌거든요. 그거 다 지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단일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치,
지금 군대에 지금 네. 군대라는 얘기죠. 20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군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민족이 아닌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걔들은 외국어 못해 한국어밖에 할 줄 몰라 김치 먹어 그러니까
그렇죠.
피부색만 다를 뿐이야 네. 그런 애들이 지금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단일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우리 지금 이자스민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이자스민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난 사실은
협박을 받았죠.
협박을 받고 있고 그 이재수민을 받아줄 수 있었던 것도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새누리당이었죠. 그런 거
시혜성으로
맞아. 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구청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되게
이번에 나가시나요?
꿈을 가지고 계셨네.
근데 되게
기초단체장인데.
제가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사실 여러 선거를 걷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막 제가 뭔가 반장을 하겠다는 거 총학생이 이제 나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간 이유가 있어.
그럼 맞아요. 근데
역시 권력 의지가
아니 이거를 제 얘기를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나간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분명히 후보는
여성이고 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후보가 두 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보가 넷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지.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셨어.
제가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한다고 하면 다른 애들 저는 이게 근데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되게 눈치 보기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 쟤는 뭐도 아니야 쟤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정체를 하거나 주체적으로 뭔가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만만한 애가 뭔가를 하겠다고 나서 그러면은 어 쟤도 한데 내가 왜 못해. 그러니까 아 나는 뭔가 뭐랄까 부모 뿜뿜을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은 아 나도 이번 매달 늘 선거 때부터 늘 생각하는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 30대 없죠. 여성 없죠. 뭐 장애인과 성소수자도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저는 최소한 두 가지는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30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또 한다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방법을
그래서
알려드릴까요?
아, 어떻게 알려드릴까요?
제일 먼저 동대표를 하세요.
아 동대표요?
동대표하고 내가 아파트 대표하고 이러면
저 원래 주민자치위에도 있었어요.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네, 주민자치위 분여회장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아요. 분여회장.
분여회장은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미혼 여성이어야 되잖아. 아 기혼 여성이 대부분 한결별.
아 분여회장인 것 같다. 네.
그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주민자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그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청년들을 제가 무슨 엄청나게 조직을 해가지고 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리고 의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그냥 아니, 그렇죠. 노역 나눔의 상황이고 아니, 선출직도 아니고
그 아니까 네. 이제 그게 다 보니까 뭐또 아닌 사람들이 네. 그렇게 끼리끼리 놀다가 야 이번엔 네 해만 나가 그러면 네. 그 의회 뭐 자리 하나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뭐 아 나 특별한 스펙이 있지 않은 한 기초단체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징적으로 아무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직도 너무 없고 사실은 그리고 그 투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자들 자체가 사실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이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는 거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 일이 없거든요. 별로. 저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네. 뭐 잠깐 이거 하나만 아, 예, 예. 말씀드릴게요.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헌법에 넣자 그러는데 실질 우리 지금 지방자치 현실 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이할자치라는 평가를 한대요. 그래서 실제 행정이나 재정 권한이 80%가 중앙정부에 집중이 돼 있고 실제 지방자치가 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세 대 지방세 비중도 역시 8대2고요. 그다음에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의 비중도 7대3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그 지방정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하고 경찰 기능은 역시 중앙이 다
중앙정부 소속이
소속이어서 네. 실제 지방에서 지금 말은 우리가 20년 지방 자치를 했는데 네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을 아예 바꿔서 지방 분권 그래서 권력을 좀 지방으로 나누자 그리고 이거를 헌법에 명시를 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이 자꾸 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고 또 중앙이 할 일을 그냥 단순히 지방한테 넘기고 돈만 대주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돈도 어느 날 안 대줘갖고 돈은 지방에서 되고 일은 중앙에서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방은 또 재정이 더 악화되고 예, 괴리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거하면서 이 개헌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마무리를 어디 뭐 피터팬님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번 지방자치에서 어떤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도 지방자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네네.
그 이유는 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제도의 문제나 그런 것만 해결해서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각 지역이 자생적으로 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단순히 지방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각 지역이 그 지역민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각각의 독립된 그 구조가 됐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도 훨씬 더 의미 있고 뜻깊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거랑 발맞춰서 이를테면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네. 젊은이들이 그렇죠. 아무리 지역에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그렇죠. 몰라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르신들이 네. 투표를 잘하는 이유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그렇죠,
직장을 그렇죠. 멀리 안 나가고 지역에 계속 그 동네에 있으니까 어른들끼리 네. 얘기해서 그 정보가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보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번이 끝이 아니라 예,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팅커벨님.
아 진짜 지방자치 좀 아 너무 생각이 너무 열이가 막 갑자기 네. 뛰어나서 좀
정리해서
네.
여기서 구청장 그 출마 선언을 하세요.
출마 선언이요?
아, 정생각이
기타금 공탁금 너무 비싸요. 제가 출마할 수 없잖아요. 좀 내려주세요.
네. 얼마 전에요. 뭐 그것 때문에 또 위원 그 소송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때도 가장 문제였던 거는 그 직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너무 자명한 거였어요. 사실 새누리당이나 이런 곳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걸 못할 거야. 저런 사람들은 문제의식 자체가 없고 저 사람들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예 전무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어떤 정당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자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선거나 투표로서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건데 그거를 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선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내 손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물론 내 표가 완전히 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내가 만들어가는 거 내가 저 사람은 아니든 저 사람은 그래도 이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힘들이 우리한테 있고 그거를 미리미리부터 지금부터 사실 후보들을 찾아보고 검증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뉴스님.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저도 이제 뭐 집에 아파트 살다 보면 그런 게 와요. 그 입구에 뭐 무슨 구청 사람들
네.
뭐 그런 거 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다 그게 발에 채이고 굴러다니고 누가 하나 이게 집에
잘 안 보죠.
아, 잘 안 보죠. 저는 이제 그걸 좀 그래도 그 안에 이제 저는 이제 꼭 보거든요.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죠.
구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 혹은 동에 일어나는 소식들 이런 것들이 무슨 동 사람들 뭐 무슨 청 구청 소식 이래 갖고 꼭 이게 정기적으로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걸 발로 이렇게 걷어차고 개무시. 그걸 좀 관심 있게 그 안에 보면 자기한테 유용한 것도 있고 혹은 또 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들이 그 오히려 신문은 이렇게 열심히 보고 이 핸드폰은 보면서도 중앙의 소식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내 동네에서 일어난 소식은 너무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맞이하여서 그걸 일단 관심 갖는 게 1차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조금 이제 거시적으로 저는 그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 구조를 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독일 연방공화국의 그 동독의 주가 이렇게 포함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행정적인 이런 혼란도 없었고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지방 분권이 안 돼 있고 지금처럼 중앙에 80%가 다 몰려 있으면 갑자기 통일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혼란스럽게 그쵸. 되고
그쵸.
연방 구조도 안 돼 있고 막 지방 분권도 안 되는데 북한이 들어오면서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통일이 언제 될지는 뭐 누구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지만 네.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어떤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돼 있으면 북한이 통일되더라도 뭐 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큰 권역이 하나
그렇죠.
지방 늘어나. 권역 광역 단체가 하나 늘어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통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혼란도 되게 적게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돈 문제도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아, 하나가 큰 게 더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중앙으로 다 몰려 있을 경우는 굉장히 그 그쵸. 혼란을 많이 겪고 우리가 치료해야 될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멀리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네. 일단 중앙 집권적인 사고 자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좀 네. 우리가 학습을 해놓으면 분명히 통일이 됐을 때도 굉장히 우리가 어떤 혼란이나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좀 비용을 지불해서 그걸 좀 할 필요도 있지 않나.
되게
해봅니다.
신선하고 의미 있는 예, 내용인데요. 예.
프레시안의 기사가 나왔었죠. 네, 저는 이제 그 마지막에 저기 그 공선호 소설가님이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 올린 글이 있어요. 저 그 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지혜 씨에 관한 기사를 보고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다. 꼴팸이 나이도 어린 예송이 운전도 못하는 여자가 정치를 말하느냐? 나는 댓글이에 바로 그 댓글 때문에라도 아 젊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하구나. 28 젊은이의 풋풋한 당당함이 세상을 변하게 하고 또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치가 바뀌려면 좀 이렇게 그동안 평범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티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프레시안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프레시안은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의 살림을 결산하고 금년 계획을 함께 세우는 자리인데요. 프레시안처럼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는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총회에서 이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구성된 101분의 대의원분들이 바로 이 조합원분들을 대신해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분들인데요. 대의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일반 조합원분들의 경우도 당의 의결권을 갖고 계시진 않지만 의결 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하시거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의 주인은 모든 조합원입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참석을 꼭 부탁드리고요. 총회 후에는 뒤풀이 자리도 있을 예정이니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고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조합원이라면 3월 17일 오후 2시 잊지 말고 참석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돈 공지 후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공지는 프레시안 게시판과 전체 메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원주만 못하는데?
아니 잘하시는데?
아니요 보고 싶어요라 했으면
원주가 있었던 거 아니야?
좀 너무 급하게 들었어요. 이거 끝나고 할 줄 알았는데 아 참
좀 비슷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깜짝 놀랐는데
오리지널이 능가지는 못해
움찔하셨어 어? 어, 예, 약간,
순간,
순간
긴장했어. 아, 예, 자리 뺏기겠어 이거.
아쉽겠지만 사실 오늘이 저희 푸시케 시즌 1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 방송을 끝으로 저희가 시즌 2가 나올 때까지는 잠시 쉬게 되고요. 그래서 시즌 1 종료의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닉스님부터요?
예. 아, 저부터요? 네.
아, 닉스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하자마자 또 바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뭐 저도 뭐 시즌 1 소감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이 푸시케를 하면서 좀 뭐 계속 우리 앞에도 나가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하는 그런 프로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전문가처럼 비전이나 뭐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의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울고 뭐 화내고 뭐 짜증도 내고 때로는 뭐 기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이랄까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록 작지만 이런 팟캐스트라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안드 물론 뭐 인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아,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가 가능성이 많고 이것들이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통로가 많아진 게 너무나 좋고 제가 또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서 아주 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팅커벨님.
제가 새해 때 놓쳤던 그 멘트를 해야겠네요. 제가 지난 1년간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늦었어.
부식회에 참여하게 된 일이고요. 이런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 그 멘트가 저를 항상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가끔 마무리 멘트를 잘 준비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더 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원래도 평소에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더 좋은 모습으로 시즌2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피님 오랜만에 오셔서 네. 마지막을 장식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중간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시작과 끝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네. 진짜 시작과 끝이에요. 네. 저희는 시작은 안 했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저희 같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다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맞다 틀리다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다른 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오기를 네.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네네. 네 그런 게 조금 없었다는 건 개인적으로 아쉽고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시즌2로 돌아올 때는 아 야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겠네.
저희가 막 경쟁할 수 있는 다른 팟캐스트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비전문가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즌 2에는 뭐 또 기회가 있으면 예, 저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워낙 시간을 끌어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냥 짧게 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저희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쯤이면은 설문조사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참여 많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이라는 건 청취자가 있기에 존재하고 또 그 청취자의 덕분에 생명을 이어난다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항상 제일 궁금한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진짜.
제일 궁금해요. 꼭 피드백
이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생각보다 많은 분이 들으시거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항상. 그래서 왜 듣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도나?
그래서 젊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자아성찰이 됐어요. 뭐 연기국어라든지 뭐 덕후기의 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래서 아무튼 팟캐스트는 생방송이 아니니까 저희가 시즌2가 나올 때까지도 계속 서버에 살아있잖아요. 정주행 역주행 모두 환영하고요. 또 제가 계속 아시피 SNS 중독자라서 댓글을 달거나 뭐 이메일 보내시면 다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는 또 시즌2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방송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시캐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시캐는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일반 조합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프레시안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언론사 사조가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소정의 출자금과 월 만 원의 조합비로 언론사 사조가 되어보세요. 정치 권력 대기업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서 지금까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할 말을 해왔던 언론사 프레시안을 지키는 방법 역시 조합원 가입에 있습니다. 게다가 조합원이 되시면 오프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보고 싶어요! 조합원 가입 문의는 02-722-8545로 하시면 됩니다. 02-722-8545입니다. 또는 www.pression.com PRESSIAN으로 들어오셔서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면 조합원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즌 1 출연진 아사거, 피터팬, 정변, 자수, 팅커벨, 닉스, 편집, 수완, 기사 제공,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술 지원, 아사거. 녹음 잭팟 스튜디오. 지금까지 푸시캐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즌2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일반 소비자 조합원이 만들어가는 인터넷 방송 푸시캐는 잠시 쉬지만 언론으로서 프레시아는 계속해서 사회의 주요한 현상을 전하며 온라인 정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프레시아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